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십자가와 보혈과 예수의 그 의미가 우리 안에 깨달게 하시고 그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레위기 23장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는 공부했고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죠. 15일, 14일이 이제 6월절, 정월 14일, 그리고 15일이 6월절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그 날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기 때문에, 요일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그 양력을 갖고 그 요일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은 목요일 돌아가셨다, 금요일 돌아가셨다. 제임스 보이스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는데 그런 건 아무 쓸모없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왜 그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에 창조의 그 날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이 나를 비롯한 이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혼돈과 공허에서 이제 그 틀과 내용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이런 그 새 창조의 없음에서 있음으로 밤에서 낮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의 모형임을 보여주기 위해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하루가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왜 이렇게 뭐 요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여겨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성금요일이니 뭐니 고난주간이니 뭐 부활주일이니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 우리 안에서 지금 다 누려지고 있고 또 감격 속에서 그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뭐 무슨 요일이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뭐 사랑하는 일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무교절은 정월 14일날 그 오후 3시에 두 저녁 사이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죠. 양이 죽죠. 어린 양을 그때 잡아라 그랬으니까 두 저녁 사이에 잡아라 그랬잖아요. 해가 저물 때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건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바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14일 오후 3시부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의 개념도 저녁이라는 것의 개념 또한 그 모호하기 때문에 언제가 그 하루의 시작이고 언제가 하루의 끝인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정확히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가 하루다.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해놨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저녁부터 저녁까지는 정확하게 6시부터 6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왜 맞물려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과 연결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아침에 뭐 다 찾지 않겠지만, 무교절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밖으로 내 이제 버리지는 않지만 내놓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누룩은 곧 인간의 죄를, 자기 의의를, 인간들의 의의, 열심, 노력,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 성공주의, 고지론 뭐 이런 거 다 누룩이에요. 누룩. 그걸 문 밖에 다 내놔야 돼요. 내놓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거는 옛날에 보리 개떡 생각하시면 돼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누룩이 들어가야 돼 부드러워지고 은성이가 빵을 잘 만드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야 이 떡이 떡 되는 건데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어서 사흘간 땅에 묻어둬야 돼요. 그리고 묻어뒀다가 꺼내서 또 먹어야 돼요, 그거를. 그런 거를 왜 시켰겠냐고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날 일을 구약에서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이미 거의 한 4천 년 전, 3,500 년 전이죠, 이게. 모세가 쓴 거니까. 그때 이미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예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안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어요. 그 유월절에 죽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이제 먹고 그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시간에 그 애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택한 면목 없는 이미 애굽화 되어버린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다는 건 여러분 400년, 이 지금 미국의 역사가 200년밖에 안 돼요. 근데요 그 호적에 흑인이라고 써있는 사람이 하얀 백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3대만 내려가면 피가 섞이면요 인종 자체가 모호해져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흑인이라고 그러는데 허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과 몇백 년 이렇게 밖으로 디아스포라로 확 흩어진 이후에 이렇게 백인들처럼 변한 거예요. 얼굴이 원래는 다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서양 사람이 됐죠? 유대인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400년을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고 애굽의 문명 속에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며 그들이 거기서 무슨 뭐 애굽에서 하나님 섬기고 거기다 뭐 성전 쌓고 그랬는 줄 아세요? 아니요.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럼 40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몇십 년 안 살아도 그냥 미국 사람이듯이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애굽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 사람으로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원래 그대로 죽은 흙으로 놔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를 죽은 흙의 모습을 배우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이 너무 익숙한 사람으로 이제 400년간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될 똑같은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피, 그건 약속의 피라고 해요. 그 약속의 피가 흐른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똑같은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놈들은 양고기 먹고 있고 그 시간에 양피 발라놓고 양고기 먹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음의 신에 의해 멸망당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간, 같은 시간. 그렇게 이제 피를 바르고 고기 양을, 어린 양을 먹은, 그러니까 예수를 먹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을 먹은 자들이 그 애굽의 장자가 전부 죽는 그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시간은요, 모든 아담 군상들이 다 죽는 심판의 현장이었어요. 이미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영원한 사망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어린 양의 피와 관계 있는 어떤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지금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다 죽고 장자들이 다 죽자마자 바로가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 나가라. 니네들은 정말 재수가 없어서 니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 나가라. 나가서 니네 하나님 섬겨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전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왜?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누룩으로 밀가루를 발효시키고 떡을 국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 갖고 급히 나가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도 거기서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보고 기념하는 거예요. 실제 내 삶 속에서 이게 일어난 나는 죽은 자구나. 근데 은혜로 산 자구나. 그래서 성경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 무교병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의 인생인데 그래서 맛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이. 나는 죽은 자라는 거. 근데 왜 죽었어야 하는 자, 왜 죽었어야 했는가를 여러분이 광야 인생 동안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이에요. 그게 고난의 떡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무교병을 갖고 그 이제 홍해 앞으로 가죠. 홍해 앞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금방 모세에게 막 삿대질을 하죠. 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나왔냐라고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랬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죠. 응? 근데 그 군대라고 하면서 홍해 안에다가 애굽의 군대를 빠뜨려 죽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근데 골로새서 2장 12절에 가면 그 세례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라고 이야기해요. 장사 지낸 바 되고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라는 건 이스라엘, 애굽 안에 들어있던 애굽화된 이스라엘 안에 그 죄, 애굽이 홍해 안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애굽 군대가 죽는 거예요. 똑같은 애굽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인데 그들이 홍해를 건 굳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로 데리고 갔다 그래요.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거든요. 왜? 죽이려고 데려간 거예요. 홍해를 굳이 안 건너도 돼요. 그냥 위에 육지가 있었으면 그냥 옆으로 가면 돼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굳이 아래로 쭉 데리고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보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이야기책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골로새서 12장 2장 12절에 보면 그게 세례가 죽음이에요. 장사 지냄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죽었냐고요. 애굽에 있던 애굽화된 이스라엘 안에 애굽이 홍해에서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살만한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장사 지냄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거. 여러분 40마일을 홍해가 그 쭉 갈라진 그 그게 40마일인데 그걸 네 아까 끌고 뭐 짐 다 지고 애 데리고 소 끌고 40마일을 걸으려면 사흘이 걸려요. 여러분 홍해 사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 속에 그 경험을 미리 선취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너희를 이렇게 살려낼 거다를 이스라엘이 선취적으로 경험하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죽었어야 되는가? 나는 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죽었어야 됐는가? 그럼 보세요. 불평이라는 건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만한 어떤 그 귀한 존재다라는 전제에서 불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봉이나 만나 이런 걸 주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죽은 자, 없습니다. 라는 게 자기 안에서 진짜 자각이 되는 사람에게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그런데 교회 예배당 안에 보면 전부 불평, 자기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았다. 라는 거죠. 나는 산자다. 그러니까 불평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장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때 감사해야 돼요. 그거 산 거잖아요. 그래도 숨이 붙어있잖아요. 죽었어야 할 자가 그나마 그 자리에 그렇게 가끔 이렇게 이제 교인들 임종 때 가보면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냥 살기만 하면 한 6개월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보세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는 그냥 개똥밭에서 불러도 되니까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벌써 죽었어야 했고 그 죽은 자인데 이나마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듣고 있고 예수를 찬송하고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죽은 자라는 전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온통 삶이 불평불만 그냥 징징징징대요. 자기 꿈과 야망이 있는 난 아담처럼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지금 빨리 선악과 내놓으세요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를 갖다가 원어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그 세 단어가 그 합쳐진 건데 기념일 그 무더두다, 장사지내다. 이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무교절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건 이제 한글로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라는 그 전치, 관사가 뭐냐면은, 그 무교절, 그 안에서 그냥 그 의미로만 해석을 하면은, 무교병이죠. 그죠? 무교병을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거니까. 예? 근데,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그러죠. 그리고는 나를 먹어라 그래 놓고 그 떡이 사흘간 묻힌다고요, 땅에. 그 사흘간 땅에 묻히는 그 떡이 이제 다시 나와서 그걸 성도가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무교절. 그러니까 구약도 다 그냥 예수 이야기예요. 율법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내고 뭐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데서도 뭐 교훈을 얻어내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진리로 읽어야 되죠. 그죠? 이건 다 진리예요. 맞아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진리죠? 성경이. 진리라는 게 뭐예요? True thing이란 뜻이에요. 실체. 약속의 실체가, 그러니까 실체가 이게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실체라는 건. 모형은 늘 변하지만, 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연, 무슨 뭐, 우주, 뭐 인연, 사상, 뭐 유물, 물질, 다 변해요, 이거는. 그쵸? 안 변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러면 이 진리라는 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에 보증 쓰지 마라 라는 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보증 쓰지 마라. 진리예요? 보증 안 써줘야 되니까 진짜로? 내 형제를 사랑하라면요. 사랑하라면서요. 근데 사랑, 아니 이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까지 보증이 문제예요? 뭐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요? 그런 자문을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증을 형제간에도 서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아주 이기적인 지 형제의 보증도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의 보증이라는 건 뭐예요? 걔가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는 게 보증이잖아요. 예수가 너희들은 그런 존재지만 니들이 죽은 흙이고 창조주인 그분이 죽은 흙 같은 니들의 보증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윤리나 도덕이나 사회 정화나 사회 개혁 이따오를 보는 건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이건 전부 사상의 품은 거야. 그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이 성경의 그 산상수훈의 내용과 거의 90% 이상 싱크로율이 맞아요. 그럼 법화경도 성경 진리입니까? 불경도 이 성경과 똑같은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줘야 돼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도덕책, 윤리책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디 같은 사람도 나도 성경 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했던 게 힌두교 경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마태복음을 펴서 읽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뭘로 본 거예요? 성경을 그 산상수훈만큼 그렇게 아주 선명하고 그렇게 명쾌한 윤리 강령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성경책을 윤리책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돼. 라고 그냥 막 청결하게 닦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말이죠. 긍휼을 베풀어야 돼. 이렇게. 산상수훈이 그 지키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풀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지면요. 여러분 레위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네? 이 레위기 강의를 제가 전에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교인들 다 나갈까봐 미루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 좀 들면 하려고 하니까 좀 안정이 되면 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이거 하면 너무 재밌어요. 레위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전부 새해에, 아, 올해는 성경을 이독해야지. 그래놓고 전부 이 레위기에서 다. 보면은 요 앞에까지만 까매, 이렇게. 예? 이렇게 만져가지고. 근데 이다부터 만진 자국이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로 성경을 보다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재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 그리고 예수 인생에서 그대로 다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애굽은 그러니까 댐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자 그 나일강의 그 삼각주 지역이니까 그 거기에서 인간의 힘을 힘과 노력을 동원하여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냥 비가 내리면 먹고 안 내리면 못 먹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곳. 여러분 인간이 그럴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렇잖아요. 야, 뭐 사후 대책이 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노후 대책을 걱정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다 먹여 살려주시겠지. 속으로 그러면서도 그래도 지금 홈리스 하나만 지나가도 혹시 나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불편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를요. 그래가지고 저것만 조금 해놓으면 애새끼가 사고 쳐서 그냥 콜랑 날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말 얼마나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씁니까?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천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사는 우리는요,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를 경험하고 가요. 그러면서도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애굽화되어 있는 나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걸 이 저주의 홍해 같은 이 바다에서 나를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 동안에 큰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그거 배우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다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세례를 우리가 장사 지낸 거라고 하면서 그 세례를 그대로 이제 그게 세례의 모형이 뭐였죠? 할례였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할례를 받으며 뭐라 그래요? 애굽의 수치가 불러갔다.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 바벨론, 블레셋을 폭격당합니다. 무기병 먹으면서. 그래야 그 누룩이, 여러분이 그 누룩이 없는 떡, 그 쓴 떡을 이 땅에서 맛없는 떡을 경험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누룩이 제거가 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룩이 있으면 맛이 되니까요. 누가 인생이 살만하다 그래요? 이 인생은 누리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계획 세워놓고, 그거 이루고 성취하는,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요즘 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 신경화 씨가 그 사람이 인터넷, 우리 인터넷 교인이거든요. 저한테 이메일 몇 번 오고 미국에 도망가 있을 때 뭐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 웹사이트 틀어놓고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미국에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알게 돼요. 이번에 가가지고 크게 또 한 방 터트렸더라고요. 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우리 교인들이나 그러면 근데 그분이 그분도 아니 동생이니까 참 그 꿈이 얼마나 컸던 사람이냐면은 아주 그냥 한국 그 정계 다 아주 집어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제가 후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그 후배들이 청와대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TV나 사진에서 이렇게 보는 것만은 키도 170도 넘는데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람이 딱 보면은 그 남자들이 이렇게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변형균 같은 인간이 그냥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 저 사람이랑 잠깐 이야기라도 하고 싶다. 이런 정도로 굉장한 매력 갖고 있고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대 박사 과정 이런 거 안 했어도 그냥 아예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은찬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복장으로 서울대 교수 시켜준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이메일이 왔어요. 내가 가고 싶어.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혹시 교회에 누가 될까봐 나가지는 못하겠고, 자기가 설교를 이렇게 잘 듣고 있다라는 거 알아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구구절절이 메일을 썼더라고. 저는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저는, 그 진심 어린 신앙 고백과 함께 저에게 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여자를 믿어요. 자기는 그런 남자들, 아주 그 정욕에 물든 그 남자들한테 이용당했다는 거. 그리고 결국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자기 하나 죽여서 자기들은 다 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자기가 그 올라가려고 했던 곳의 끝자락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가 분명히 봤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그 자서전 쓴 걸 가지고도 뭐 이제 복수 때문에 그런다 뭐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꼭대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그런 실체를 그냥 순진무구하게 폭로한 거라고 봐요. 누군가 해야 되는 일. 그건 아니었는데 봐라, 세상이 이렇게 다 교양 있고 훌륭하고 겸손하고 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다 이렇더라. 세상을 봐.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막 손가락질 하지만 내 안에 그런 모습 없냐고요? 네? 똑같이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예전에 제가 전두환 대통령 뭐 얼마 해먹었다고 뭐 그러길래 그때 처음으로 우리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하던 기자들하고 앉아가지고 야, 내가 대통령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거 한 10배는 해먹을 수 있었겠다. 나 계획도 있었어요, 진짜. 그거밖에 못해먹냐? 그랬다니까. 어떻게 또 그거밖에 못해먹어요? 그 자리에 앉아. 우리는 문만 열리면 언제든지 그리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폭격하셔서 요 모양 요 꼴로 자리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그 자리, 폭격 맞은 그 자리가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부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것들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에 의해 육적 자아를 폭격당하여 이 땅에서 그냥 맞아줬고 정말 먼지 같은 존재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 손만 꼭 붙드는 자로 지어져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걸 기대하니까 자꾸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을 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다 반대 방향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알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진짜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그건 다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반복하고 반복하고 심지어 밥까지 굶으며 자해를 하면서까지 해갖고 보좌를 흔들어서 얻어내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의 기도에다가 자기의 향을 덮는 거라고 해요. 결국 이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서 살리셨구나를 알게 만드는 그 고민하는 과정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천국 가십시오. 같이 갑시다 라고 이제 말도 못하겠어요. 꼭 가세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포착이 되며 우리에게 사유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 끌려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가 이끄는 그 삶이 바로 필연적으로 성도가 겪어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 없고 원망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최선입니다 라는 그런 항복을 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애국을 폭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